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고들 누구나 얘기합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옛날 말이라 살같이 빠르다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요즘에 누가 그 말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광속보다도 빠르다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한 제가 10년이라고 이렇게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만은 10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고 금년도도 2025년 지금 마지막 주일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아니고 벌써 이제 연말이 다 돼서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날짜로는 사흘 정도 남아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 이런 느낌 저만의 생각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뭐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불과 100년도 못 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족장시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선한 것을 섭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백수십 년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30년간 그러니까 아주 피곤하게 살아온 불쌍한 한 늙은 나그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아 노인이 된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노력하는 사람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살 길이 있다고 하면은 남까지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이루기도 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는 평생 애쓰며 무더니 눈물도 많이 흘려야 했던 노인이었습니다. 일평생 힘들게 애써서 자기와 가정을 이루어 나갔지만은 그 나이 130이 되어 흉년 한번 들고 나니까 그 모든 수고가 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특별히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비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2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었고 이 총리가 된 아들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도중이지만은 사실은 애굽을 향해서 72명의 식소를 이끌고 떠나는 아주 처량한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애굽 왕 바로가 나이가 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을 보내었나이다. 아주 험악한 세상을 보내었다고 아주 허탈한 자기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자신의 그 일생을 회고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는 진정 축복을 빼앗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인지라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동생이지만은 기필코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순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좋은 말로 하자면은 많은 도전도 하고 쟁취욕도 점철된 아주 엄청난 노력파 개척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같은 모습이 야곱의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형님 에서를 한꺼번에 속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단점도 많이 있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는 그 중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시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진 그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수고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을 수가 있지 내 수고 내 노력 암만 해봐야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축복에 대한 그 관념은 좋았는데 야곱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복을 향해서 마구 달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좌우 돌아보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가 바꿔야 말겠다. 아주 끈질긴 노력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은 받아냈지만 여러분 야곱의 그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평생을 다그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았던 겁니다. 무슨 나이 차를 두고 태어난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로 태어난 그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그 형님의 분노와 원한을 사서 형님은 동생을 죽이려고 들고 그런 형님의 손길을 피해서 어두운 그림자를 아는 새 쫓겨 사는 그런 생을 그는 평생에 살아야 했습니다. 참 슬프고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간사했고 때로는 비열했고 혹은 정당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의 약점, 그 배고파하는 형님의 그 본능적인 기회를 포착해서 팥죽 한 그릇을 내주고 기어이 장자의 기업을 샀습니다. 그만큼 그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훗날에 그는 아들로부터도 속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는 잠깐이었지만 몇 시간 후에 사실대로 다 드러나고 말았지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을 때에는 이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장사꾼에게 팔아넘긴 다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막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랬던 세월이 20년 넘게 그는 눈물로 살았던 것입니다. 20년을 속은 것이요. 야곱이 남을 속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의 야곱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을 애써 그 수고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그 첫날밤 자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뒤바뀌었잖아요. 자기 삼촌으로부터 이제 속았습니다. 그는 속이면서 출발했지만 알고 보면 그 평생 일생 동안 속고 산 사람이 그여였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목이었지만은 화목을 뒤로 한 채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화평 아랑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야복강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형님 에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두려워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재산 가족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그 환도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홀로 남았을 뿐이지 이제는 가정도 없고요 재산도 그 무엇도 그를 위로한 주변 사람 주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남아 하나님과 일대일로 씨름하는 고독한 나그네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피나는 노력을 했죠. 재물을 벌었습니다. 그는 물론 지혜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진실을 떠났습니다.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있는 재산 다 없애고 피곤한 나그네 생을 살았던 바로 이 사람.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의 낯을 피하려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혼자 광야 배들에서 돌베개하고 누워서 무덤과 같은 그런 밤을 지냈습니다. 어쨌거나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어쩌면 내가 이대로 가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그는 본성을 드러내 보이는 맹세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나의 수입의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강요한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서 하나님 저를 무사히 집에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맹세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무사히 돌아온 후에도 무려 10년 동안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그런 중에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세겜에서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발을 자초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채근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와여금 이전에 10년 전 베델에서 맹세하신 그거를 다 기억하게 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린 야곱은 비로소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우상과 장신구 이러한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다 묻은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맹세했던 베델로 올라가자고 식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소원했던 약속을 저버린 관계로 또다시 실패의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런 실패를 다 몰아서 그로 하여금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자녀들이 뭐 그렇게 많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야곱은 참 자녀를 많이 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열두 형제나 되는 많은 자식을 두고 가장과 족장이 돼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진실을 떠나 편애한 까닭에 때로는 자식들로부터 미움받기도 했고 자식들로부터 속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질투와 분쟁과 같은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어지간히 마음을 상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른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울었고 자식 때문에 남다른 고생을 해야 하는 서글픈 나그네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놀랄 정도로 대단한 연애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연애했지요. 저도 연애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원 세상에 장가가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장가를 하겠습니까? 자그마치 14년 동안이나 모슴살이를 하고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말이에요. 14년이나 참고 기다려가면서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이 야곱은 인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시금색이 인내입니다. 무슨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굉장한 얘기가 아니지요.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기다린다 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가 있느냐. 한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야말로 처음부터 알만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건 10년이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이 곧 사랑의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요셉이 정말 열렬하게, 정말 요즘 표현으로 아주 화끈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가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을 불과 몇 날처럼, 여러분 7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7년 동안을,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바로 며칠 지나는 것처럼 기다렸다면은 이 연애, 이 사랑은 그야말로 끝내주는 연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말하는 연애가 아닙니다. 피곤을 모르는 인내로서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을 보세요. 라헬의 미모에 끌렸고 그 여인의 매력에 취했던 겁니다. 정신없이 좋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 아내의 외모만 추구했을 뿐이지 이 라헬의 불같은 질투, 채울 수 없는 욕망, 그리고 불신앙,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은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너무 그저 얼굴만 보고서 이쁘게 생각해서 매력에 취해가지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가시를 만났다고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한 후에 이제 그토록 기다려온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 여러분,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옛날, 그 전기불이 없는 옛날이다 보니까 뭐 있을 법도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부가 바뀐 것도 모른 채 그 하룻밤 지난 이 신랑 야곱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일입니까? 그 순간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이렇게 예의를 했지만은, 그러나 라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지 않고 동생부터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 풍속이 아니니까 정 그렇다면은 네가 다시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7년간 더 머슴살이와 같은 봉사를 하게 되고 결국 원하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보합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오로지 참 봉사하는 그것으로서, 말이 봉사지. 남의 집에서 그거 뭐 머슴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살림을 돌보하면서 지내야 했던 이 야곱의 그 형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나마 제대로 생각하자면은 신부가 바뀐 것을 발견한 그날 아침이라도 그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7년 동안이나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레아가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그럴 법만 하지 않습니까?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아버지 속이지 않았냐? 형까지 속이고 그러면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신부 하나 좀 바뀌는 거고 당연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약 야곱이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의 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레와 함께 딴청 피지 않고 평생을 살았더라고 하면은 아마 이 야곱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에 아니었지요. 매력에 끌려가지고 사랑 하나 얻기 위해서 겉만 생각해 욕정을 따라가다가 기어이 7년을 더 일해서라도 라헬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7년 후에 라헬을 얻기는 했는데, 여러분 역시 장미에는 가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참 대단한 여자였잖아요. 성경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야곱의 모든 불행은 이 여자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화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질투가 불같은 여자고 그래서 언니는 자식을 낳았지만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스스로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까지 화를 내며 죽겠다고까지 떠드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한번 야곱이 라헬을 책망하기도 했죠.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라헬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라헬은 우상 섬기는 여자였어요. 늘 우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웠습니다. 욕심과 질투와 무슨 불만으로 채워진 그러한 라헬은 그렇게 결코 원만한 여자, 원만한 아내가 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라헬도 알고 보면은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참 많은 피해를 주었던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운명은 참 비참하지 않아요? 결국 더하기를 바라던 아들 하나를 다시 얻어서 받기는 했지만은 난산하게 되고 그런 해산을 해서 그 길로 숨을 거두게 되는 소위 말하면 객사를 하게 되고 묘지는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어서 가족묘가 아니라 홀로 이렇게 외롭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30절 이하에 보세요. 나중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둘러싸여 있는 여러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조상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굴에다가 레아를 장사했다. 라헬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죽거들랑 나도 저 레아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헬 옆에 묻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인생 말년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곱의 생각에도 역시 레아가 좋은 아내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평생 동안 이 라헬을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생을 해야 했고 최후 순간에는 야곱도 정신을 차렸는지 죽고 난 다음이라도 레아 곁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래서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중심과 신앙을 보아야 할 것인데 야곱은 외모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불과불 그의 평생은 그것 때문에 무던히도 평생을 아주 고생스럽게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돌기베개하고 베델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은 약속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많은 고생을 해야 했던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약속을 바로 지키며 따르지 못한 야곱은 갈지자 그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매를 맞아야 했고 이미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른 오늘에 와서는 완전한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인 이 바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그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야곱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매로 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야곱이 정신없이 한눈 팔고 있을 때에도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와 온 가족 72명이 함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야곱의 생애 아름답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열두 아들을 앞에 두고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 여러분 창세기 그 부분에 보세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감사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손들었어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1년을 거의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지난 1년은 어떻게 뭘 따라다니며 살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시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랬던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 연말에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따르지 못한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당신의 역사를 어김없이 이루어오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소위 말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결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실패한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마감할 시간을 앞두고 주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 한 해 따르지 못하고 살았기에 이 모든 실패와 상처의 아픔을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는 후회하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준행하면서 축복을 받기에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이 교회를 통한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새해에도 더 큰 섬김의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오니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주셔서 새해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며 이후에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바친 손길 손길마다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그 영원히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형통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 많습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송영애 전도사님, 빠른 쾌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새 힘과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간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엄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하심.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뭐지? 날짜